계속해서 요셉과 그 형들의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쭉 읽으시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민족과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까 뭐 복수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딱 읽으면은 요셉이 지금 진행하는 이렇게 뭐 가서 너희들 간첩이지라면서 또 잡았다가 사흘을 가두었다가 또 동생이 있는 걸 확인하겠다. 또 오면 또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또 은잔을 집어넣어서 또한번 이게 잡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너무 거추장스럽고 복잡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나오는 것을 읽어보면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한다는 그말 빼고 왜 이걸 뭐 잡았다가 넣었다가 돈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왜 하느냐면 결국은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변화되었느냐 아니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복수하는, 그러니까 고생을 시키겠다는 마음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뭐냐?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어도 자기를 이집트에 팔아먹었던 그때 그 형들의 마음과 그 상태가 똑같다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온전하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큐티 책에 생명의 삶에 보면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샬롬을 회복하는 형제들의 식탁 교제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자, 샬롬이란 말은 우리는 생각하죠. 평화, 샬롬, 인사한다 하는 말은 알고는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샬롬이란 말은 알아요. 평안을 뜻한다. 우리나라 말로 뭐 평안하시냐, 뭐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이 이제 이 요셉과 그 형들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줍니다. 샬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샬롬이란 말은 한세 가지 정도 뜻을 가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평화롭다라는 뜻도 되고, 두 번째는 끝마치다, 마무리하다라는 뜻도 돼요. 동사죠, 이제. 끝마치다, 평화롭게 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갚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뭘 당했는데 그걸 갚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일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되갚아 주어야 그게 내 마음의 평화가 올까요? 내 마음의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어느 정도 갚아줘야 돼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샬롬이 오나요?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내 눈에 내 이로, 그러니까 1대1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면 평화가 올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의 샬롬이 없어. 내가 3배로 갚아주겠어. 그러면 샬롬이 올까요? 되갚음을 당하는 상대는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래 내가 맞을 만하지 되갚음 받을 만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평화가 올까요? 평화는 사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평화가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옛날에 이제 쭉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말 그러니까 끝마친다. 마무리하다, 평화롭게 한다, 되갚다. 요 말의 주어는 대부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마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이 돼요. 물론 사람이 대감는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샬롬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그 이 생명의 삶의 제목이 시대의 교제를 빼버리고 샬롬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이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요셉과 형들의 일도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형들을 샬롬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이 요셉이라는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샬롬 하려다가 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샬롬을 깨닫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갚는다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고백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요셉이 나름대로 이 모든 걸 대갚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크게 악을 만들고 이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걸 쏟아놓으라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샬롬을 부탁하는 겁니다. 원래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며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마무리 지어주세요. 하나님 끝마쳐주세요. 평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갚아주세요. 이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면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이제 우리가 어렴풋한 하나님의 그 샬롬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25절부터 이제 요셉의 집에 가서 대면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27절에 요셉이 묻잖아요. 그들의 안부를 묻고 너희 아버지는 생존해 계시냐? 생존해 계십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알게 되고 그리고 29절에 요셉이 물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실 소자는 아닙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따져보면 아이가 10명이나 있는 어엿한 가장인데 어릴 때 보고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좋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따라가면 귀엽구나, 보기 참 귀엽구나,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어리게 보는 거예요. 이제 부모 얼굴에는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이 80이 넘어도 걱정스럽고 안쓰러운 거 비슷한 거죠. 20년 만에 보는 자기 동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자야 귀엽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럼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자, 32절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자, 부정을 입는다는 표현이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정이라는 말과 이제 한글 번역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밥 먹으면 안 돼. 어우 더러워. 아니면 어우 못 봐주겠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 이집트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깔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워낙 발달돼 버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낮춰보는 거죠. 옛날에 고대 헬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집트 시대가 있었던 그 당시 그 전후로 있었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되게 뭐라고 해요? 이게 너무 좀 결벽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수소와 양 같은 것, 이 가축을 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수소는 이집트 사람들을 먹으면 그건 금기라고 이야기. 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만나면 그리스 사람들과 입 맞추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입이 그리스 사람들이 수소를 먹으니까 안 돼. 인사 못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따로 먹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수소를 먹어? 인간이 어떻게 수술을 먹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다 따로 앉아요. 그래서 이게 목축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걸 왜 설명할까요? 이런 배타적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러 목축을 하니까 그 사람들과의 그런 겸상도 이게 좀 따로 상을 차려서 아를 정도로 하는 그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 사람과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음식 자체가 이미 안 맞기 때문에 좀 먼 거죠. 그래서 따로 고센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집트 사람들의 인종적인 우월감과 배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모세의 때에 시간이 400년이 넘게 흘러도 썩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야곱과 그 아들들이 민족을 이룰 만큼 시간이 지나고 강성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민족을 보존하시기에 너무 최적의 장소가 사실은 이집트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샬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좁게는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샬롬 하시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시고 형들의 행위도 갚으시고 또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시는 거죠. 또 길게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이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의 끔찍한 짓을 왜 기록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면 아니 우리가 왜 이 집안 문제를 이 콩가루 집안에 일어나는 이 잔인한 일들을 왜 남을 살해하고 지금 유다가 며느리를 건드리고 아니 그런 거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고요. 도움이 됩니까? 도덕적으로 아니 유다 뭐 이런 아니면 야곱의 아들들은요 학살을 하는데 집단 학살을 하는데 아니 그 도시 사람 잠치를 다 죽여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뭘 묵상하냐고요.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 죽이도 된다고 허락하신 분이구나 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열받는다고 죽이고 책임도 지지 않고 질투한다고 동생 팔아먹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샬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마치시고 마무리하시고 평화롭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갚아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샬롬 하시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끝까지를 쭉 읽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기로 신명기로 가면 더 좋겠는데 그건 너무 긴 여정이니까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한 구절 안 읽었는데요. 두 줄 안 읽었는데 33절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고 그들이 이상히 여겼고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줬다. 이 말은 지금 요셉이 자기 식탁에 있는 걸 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식량을 이렇게 앞으로 주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셉이 그 집안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보면 이제 그런 기근을 피해서 왔던 그 집안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도 대갚아 주시는 자 이걸 또 정리하면 하나님